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우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장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마태복음 2장 뒷부분에 나오는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이 두 살 미만의 사내 아이를 죽이는 사건, 또 예수님이 애굽에 갔다 오셔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사시는 사건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예수님이 애굽에서 나오시는 사건,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말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을 우리가 한 시간 더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우리 구원의 복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한 시간만 좀 더 살펴봄으로써 더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좀 굳게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헤롯 왕의 위협을 피해 잠시 애굽에 가셨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로써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 즉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이 가르치던 바가 이제 예수님이 애굽에 가셨다 오심으로 성취되었다는 뜻이죠. 구약의 사건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고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기 위해 있었던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이렇게 풀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아기 때의 이 출애굽하신 사건조차도 완전한 성취를 보여주는 사건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다시 출애굽 사건, 즉 애굽에 갔다 오신 사건을 아기 때에 성취하시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궁극적으로 성취하시는 참 출애굽 사건이 있다는 거죠.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시며 모든 죄의 싹스를 치러주신 후에 3일 뒤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들어가신 사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가리키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신 사건, 바로 이것이 모든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 가리키던 완전한 성취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이 예수님의 마지막 참 출애굽에 참여시켜 주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앉혀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출애굽이 곧 우리의 출애굽이라. 우리 구원의 분명한 확신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이란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이 다 구약을 성취하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우리의 사건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죽기까지 완전히 순종하시고 천국 영광에 이르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죽기까지 완전히 순종한 자로 받아주시고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 나의 행위나 내가 자랑하는 것들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떨어져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절대 구원의 확신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이 나한테 달려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와 하나 되어 내 자리에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온전히 이루어주신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때에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넉넉히 이긴 자들로 천국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이 마태복음을 쓰신 마태사도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를 어떤 믿음으로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잘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마태사도는 모든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태사도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모든 성경을 쓰신 분들이 다 그렇죠. 모든 구약도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 말씀으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이 성경이 다 나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 부활하신 후에도 모든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풀어서 전해주셨습니다. 마태사도도 예수님처럼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도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아는 거고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참 믿음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를 통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뜻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모든 진리를 통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는 거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따라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사건에서부터 구약이 증거하는 약속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데,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갔던 길을 다시 온전히 가주시는 걸 볼 수 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실패했던 삶을 다시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살아주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그저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성취하시는 걸로 끝나질 않습니다. 더 나아가 구약이 이 땅의 예표와 그림자로 가르쳤던 현실들을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수준으로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현실로 온전히 성취하여 주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여기까지 가야 복음입니다. 그 천국 현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성취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도 베푸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떡도 만들어주시고 뭐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고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것도 예수님이 계셨던 가나안 땅에서 그러한 축복의 현실을 증거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지 못했던 현실을 이제 가나안 땅인 예수님이 계신 이스라엘 땅에서 다시 누리게 하시는 걸로 먼저 성취하시지만 그 세상의 현실로 누리게 하시는 걸로 끝나질 않는다는 거죠. 그것도 가리키는 거였다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성취하실 영원한 생명의 현실, 영원한 축복의 현실,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이루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 수준으로 복음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왜 성경을 이렇게 모든 성경이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우리에게 풀어서 알려주시느냐? 왜라고요? 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우리의 참현실을 믿음으로 발견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한마디 말씀이지만 이 안에서 전체 출애굽 사건을 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사건을 돌아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종이 되어 살다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기 아들을 불러내었다 하신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아들이라 내 장자로 부르신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통해 구원받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뭐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뭘로 말씀하셨다고 했죠? 세례를 받았다. 홍해 바다를 건너며 세례를 받았다고 알려주세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물을 지나며 세례가 의미하는 바가 있죠. 옛사람에서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즉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죽고 하나님 백성들로 하나님 아들들로 다시 살게 되었음을 증거하는 사건이었다 그래요. 괜히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은 그냥 물에서 건져주신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옛사람에서 죽고 새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을 물을 지나며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홍해바다의 사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사건만으로 알려주시지 않고 또 한 사건이 있었어요. 뒤따라오던 애굽군대. 어떻게 되죠? 홍해바다에서 다 빠져 죽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아닌 자들에게는 이 세례가 심판이라는 거죠. 죄인들에게는, 애굽 군대에는 홍해바다의 세례가 심판으로의 세례를 받게 되어 다 빠져 죽는 걸로 끝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죽지만 다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는 세례를 받는 그 홍해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가장 먼저 이르게 하신 곳이 어디죠? 애굽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이 어디로 오게 하셨죠? 시내산. 그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동안 거하게 됩니다. 그 2년 동안 거하면서 뭐 했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지으며 광야 생활을 준비하는 기간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의 여정을 가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언약 기업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게 하시죠. 이스라엘 열두 지팡의 두령들을 정탐꾼으로 세워서 40일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기업을 누리겠다 하고 믿음으로 증거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너무나 크고 장대하여 우리가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고, 또 가나안 땅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더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40일간의 시험에 실패하게 되죠. 바로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에 그래서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들이 시험받고 실패했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돼요. 정확히는 38년이에요. 2년 동안은 시내산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시험했고 떡이 없다고 시험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들은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았고 떡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고 떡이 없어서 죽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도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떡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게 믿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우리 세상에서 돌아보시고 다 잘 돼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랬을까요? 오히려 물이 없는 걸로 데려가고 떡이 없는 걸로 데려가고 고난의 여정을 가게 하고 대적을 만나게 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온통 자기 자신과 세상만을 바라봤죠. 그리고 하나님 버리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어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1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다가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2세들은 어땠나요? 우리 민수기에서 보았죠. 1세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으로 오면 이러한 구약의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우리 예수님도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참 아들이요 장자이신 분인데, 예수님이 또한 참 이스라엘로 오시고, 아니 그저 이스라엘 대표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대표로 오셔서 새로운 출애굽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먼저 아기 때에 애굽에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이어오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따라오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서 세례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써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때 물세례만 받지 않으시고요. 그 물세례가 가르쳤던 진짜 세례를 받으세요. 무엇이었죠?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으세요. 우리도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는 참세례를 받게 하시려고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는 성령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들로 선포가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세례가 또 하나 있죠.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받으신 걸로 시작해서 세례받는 걸로 끝나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또 있습니다. 그 모든 세례가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진짜 세례가 있었다는 거죠. 무엇이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도 내가 받을 세례가 남아있다. 이미 불이 떨어졌으니 그 심판으로의 세례. 예수님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었을까요?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 대신 받으실 죽음과 심판으로의 세례를 가르쳐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죽음과 심판으로의 세례를 누가 받았다고요? 애굽의 군대들,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이 심판으로의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내가 받을 심판의 세례가 남아있다. 애굽 군대처럼. 왜?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우리 죄를 지고 우리 죄의 삯을 치르기 위해 받으시는 심판의 세례,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으로의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3일 뒤에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가 가르치던 현실을 십자가 죽음으로만 끝내시지 않고 부활로서 완전히 성취하십니다. 어떻게 성취가 됐죠? 예수님이 죄에 대해 죽으시지만 의에 대해 다시 사세요. 왜? 죽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하셨거든요. 또한 세상에 속한 생명에서는 죽으시지만 부활로서 천국에 속한 생명으로 다시 사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도 죄에 대해 이 세상에 속한 옛사람에서 죽고 의에 대해 천국에 속한 새 사람으로 다시 살게 하시려고 이 길을 가신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이 현실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 천국에 속한 하나님 아들들이 되었음을 우리가 받은 세례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 4장으로 가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광야로 이끌려 나가셔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실패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다 이기십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우리가 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겨내고요. 죄를 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을 예수님이 다시 재현하시고 다시 이기시고 온전히 성취해 주세요. 그런데 이것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사건은 그저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다시 시험을 이겨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40일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죽기까지의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십니다. 죄를 전혀 짓지 않으세요. 아니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록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 죽음으로 가셔야 했지만 그것까지도 죽기까지의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을 하나님에게서 인정받으시고 의롭다 선포되어지시며 이제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는 의로움을 가진 분이 아니면 부활이 있을까요? 부활은 없어요. 죄가 하나라도 있었다면 죽음 아래 있지 부활하여 다시 살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로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사시고 천국 영광에 이르시는데 그 예수님의 삶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한 자로 받아들여 주셔서 의롭다 선포해 주시고 천국으로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제 마태복음 3장 4장 보았죠.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요. 그런데 5장으로 가면 예수님도 산에서 구약의 율법이 가르쳤던 천국의 계명을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시내산 사건이 다시 재현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내용이에요. 5장부터 7장까지. 그런데 산상수훈의 절정은 뭐예요?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절정으로 알려주시는 계명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천국 백성들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세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 십계명이 가르치던 참 완전한 계명을 주시는데 무엇이냐?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것을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산상수훈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천국을 가지고 오셨고 천국 백성으로 부르시며 천국의 세계명을 이렇게 주시는 모습을 보면 구약의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순종을 요구하셔야 되는 분인 것을 먼저 알 수 있는데 그 반면에 또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 자리에서 자기 백성들의 대표가 되어 그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여 주시는 우리들의 언약 대표까지 되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그 백성들이 언약을 완전히 언약의 요구 조건으로 주신 율법을 완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 편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편에서도 예수님이 대표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계명 완전히 순종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십자가 사랑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여 주십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누가 원수죠? 누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죽이며 살았던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고 심판하셔야 마땅한데 우리까지도 자기 생명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그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한 자로 즉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계명을 완전히 지킨 자로 받아들여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저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애굽에서 나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천국 본향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아들의 영광에까지 이르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새로운 출애굽의 궁극적인 현실이고요. 저와 여러분을 바로 이 예수님의 새로운 출애굽에 참여시켜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 본향으로 들어가 하나님 보좌에 앉혀지는 아들의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자리에서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의 출애굽, 따라서 오실 예수님의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고 있었고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자리에서 성취하신 천국으로의 새 출애굽에 오직 은혜로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 복음이 기쁜 걸까요? 왜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이 기쁜 거예요?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것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닌 거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죽기까지 다 이루어주신 것만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거예요. 이 믿음으로 복음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삶을 발견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안 기쁘세요?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만으로 받아주시고 부르시고 천국에 데려가시는데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고 하시는데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나 예수님의 새로운 출애굽 사건이 다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참여되어 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원망하다가 멸망에 이르러야 했던 죄인이에요. 거기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죠.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출애굽에 참여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한 아들로 받아들여져 천국에까지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누구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구약이건 신약이건 첫 번째는 먼저 다 예수님의 사건이었고 그 후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사건이 되게 하셨고 내 사건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지금 나와는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다른 나라의 역사,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건들이나 사람들을 통해 좋은 교훈을 얻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 OPC 교회가 처음 나올 때 이 리버럴리즘, 이 자유주의 신학, 성경을 자유주의 신학으로 보았던 모든 가르침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선생이고 좋은 가르침이고 거기서 우리 삶을 잘 배워서 우리도 잘 적용해서 잘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자. 그렇게 성경을 봤죠. 그것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려고 우리 OPC도 뛰쳐나온 거죠. 믿음 지키려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 하는 일이라는 것,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의 삶,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도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새로운 출애굽에 참여되어 예수님과 함께 애굽이 가르치던 곳, 애굽의 종되었던 삶, 즉 죄와 사망과 사단과 이 세상의 종된 삶에서 건져져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도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았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어떻게 아세요? 뭐 이상한 체험하셨습니까? 아니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 고백하는 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알려주시죠. 성령 세례를 받게 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아들들로 불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성령을 부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선포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 현실을 우리가 받은 물세례를 통해 누리고 증거하게 하신 거죠. 즉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에 참여되어 죄와 사망과 사단과 이 세상의 종되었던 삶에서 이미 죽었고 천국에 속한 하나님 아들의 삶으로 다시 살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이미 우리 삶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하나님의 아들들로 잠시 이 세상에서 광야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도 만나와 같은 하늘 양식 그리고 생명수 내어주고 계십니다. 무얼로 주실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 하늘 양식이요 생명도 되시는 예수님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먹이시고 천국 본향에 이르는 날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멸망에 이르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왜라고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 삶에 참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가신 길이 내가 가는 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아들의 영광에 이르러 있고요. 앞으로 분명히 천국 본향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하고 이제 연결해서 하는 거죠. 지금 너희가 세상을 사모하고 애굽에 떠 있었던 삶을 사랑하고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삶을 돌아보고 사랑하는데 그 돈을 사랑하는 모습이죠.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특별히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걸로 족한 줄 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거기에서 만족을 얻으라는 거죠. 그걸로 족한 줄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라 하리요 하느라.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확실한가요? 안한가요? 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 생각에는 내 삶이 지금 이러하니까 하나님이 떠나 계신 것 같고 내 삶이 저러하니까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은 순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우리 삶이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떠나셨어요. 버리셨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도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만족하며 어떤 세상의 현실 속에서도 무서워하지 않고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3장 말씀이.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확실한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열심히 하라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 내 구원이라는 것이 확실한가? 예수님이 우리 구원이고 우리가 예수님 삶에 참여되어 있으며 예수님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연합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이 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고 지금도 예수님이 이르신 영광에 우리가 이르러 있고 곧 천국 영광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느냐? 형제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신가요? 내 안에 행위를 요구하시는 거면 확실히 대답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믿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이고 아니 부분적이라도 조금이라도 나의 잘하고 못하는 것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절대 분명한 확신으로 대답할 수 없지만 전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서 다 이루신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분명한 확신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기까지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면 우리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아멘입니다. 그때에도 내가 아직도 이 모양, 제가 아직도 이렇게 형편, 제가 아직도 부족해서 이 얘기 할 수 있겠어요? 그 앞에서? 그것도 교만입니다. 다 버려야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셨군요 하고 덥석 붙들어야죠. 그것밖엔 소망이 없는데.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 우리가 세교인 성경 공부 때도 다 나눈 말씀이고요. 사실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복음 현실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전에 우리 섬광 목사님 오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있죠. 반복.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이미 진리에 서 있다. 라고 하지만 나는 죽는 날까지 항상 너희에게 이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한다. 다시 깨닫게 하려 한다. 다시 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죄성을 아는 거죠. 우리의 죄성은 자꾸 예수님 밖에서 우리 삶을 발견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돌이키게 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삶을 발견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거죠. 복음이란 그저 내가 요만큼 아는 것으로 다가 아니에요. 또 배우고 또 깨닫고 또 믿고 또 알아가야 합니다. 내가 다 아는 얘기라고 머무를 수가 없어요. 제가 금요성경 공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한때 잘 믿었다. 예전에 한때 깨달은 거 있다. 예전에 한때 아 그때는 좀 좋았었던 때가 있다. 거기에 그만 머무르셔야 합니다. 그걸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매일 먹여주시는데. 20년 전, 30년 전 얘기하시겠어요. 지금 주시는 은혜. 오늘이 구원받은 날이요. 오늘이 은혜 주시는 때라. 지금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따라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서 내 현실을 발견하며 자라가는 겁니다. 건강한 성도의 삶에는 지금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지금 나누는 주님과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항상 옛날로만 가는 거예요. 과거에 이랬고 20년 전에 이랬고 10년 전에 이랬고 그걸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매일 주시는 하늘 양식 예수님으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따라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거죠. 형제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정말 안다면 이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누군지도 예수님 안에서 발견을 못하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게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지금 누리는 예수님과의 관계와 교제, 그 안에서 내 삶을 발견하는 삶이 없으면 내 삶이 잘 증거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우리 행위를 자랑하게 되고요. 또다시 자기를 의롭다 여기게 되고요. 또다시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만 자기 삶을 바라보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뜻에서 온통 그것만 나오게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내 현실은 절대 나오질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의 모습도 마치 방황하는 모습과 같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애써 안 봤어요. 안 보고 그냥 세상에서만 아유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애굽에서 고기 먹던 때가 생각난다. 물이 없네. 뭐 떡이 없네. 불평과 원망과 옛날 삶만 돌아보면서 애써 하나님을 안 봤습니다. 그게 그들의 방황이었어요. 물론 우리는 방황하다 멸망당하는 일은 없죠. 그렇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내가 가는 길이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길을 잃는 거죠.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안 믿는 자들은 끝까지 이렇게 방황하다가 망하고 심판으로 가지만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보라고 하시거든요.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내주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시고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애써 예수님 안 보고 그냥 이 세상에서 나 자신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죽는 날까지 우리의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로 돌이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인정하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쉽지가 않아요. 아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뭘까요? 사단의 공격은 반대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삶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야, 네 세상 현실이 이러니까, 네 처지가 이러니까 아 예수님 없이 살아도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으로 가면 그 사단이 우는 사다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리 앞에 항상 와있다. 그런데 그 사단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뭐라고 하시죠?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믿음 앞에서는 사단이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또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삶을 발견하고 또 발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삶을 발견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만 우리의 믿음이 굳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거예요. 시련도 있다고 하시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더욱 붙들게 해주시고 더욱 예수님 삶에 참여하게 하시며 예수님이 이르러 계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때의 새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요. 시편에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 시편 한번 같이 가보시겠어요? 시편의 한 구절하고 다른 구절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84편으로 가보세요. Psalm 84, verse 4 through 7. 시편 84편 4절에서 7절. 84편 4절에서 7절인데요. 제가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부터 7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자,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집, 이미 예수님의 집을 자기 집으로 소유하고 있고 그 안에 거하고 있으며 이 땅에서도 주님, 즉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이 환히 열려 있음을 믿고 바라보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비록 눈물 골짜기 같은 고난과 시련을 잠시 지날지라도 은택을 입고, 즉 은혜를 입어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즉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마음속에 주님의 집에 속하여 주님의 집에 거할 것을 아는 자들은 주님을 바라보며 시온의 대로가 자기 앞에 있음을 바라보고, 즉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천국 가는 길이 우리 앞에 환히 열려 있음을 바라보며 은혜를 입는다. 그 은혜를 가지고 힘을 얻고 더 얻어 마침내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갈 수 있다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이루신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시온의 대로, 천국의 대로가 우리 앞에 열려 있음을 받아보면 그 안에서 우리 삶을 발견할 때에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얻어 눈물 골짜기를 지날 거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천국 믿음입니다. 같은 말씀을 이사야서 40장 30절에서 31절에도 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예수님을 앙망하는 자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 그러면 그 예수님 안에서 자기 삶을 발견하게 되는 자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모든 이 세상의 곤비하고 피곤한 현실들 다 이겨나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마치 길을 잃어버린 것 같고 방황하는 모습인 것 같으면 다시 일어날 힘조차 없는 모습이라면 세상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면 성경은 그것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이 있다면 그 이유를 우리가 예수님을 앙망하며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발견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라 반대로 얘기하면 그 얘기입니다. 성도의 힘은 성도라면 믿음이 있다면 오직 예수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더욱 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고 예수님의 삶에 참여되어 있는 여러분 자신의 삶을 꼭 믿음으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복된 자들이고요. 가장 큰 영광과 축복을 누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세상 현실이 어떠하든지 불쌍하거나 비참한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잠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 길을 가기 때문에 좀 고단하고 힘든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가신 길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분명히 영원한 천국 본향에 이르러 주님 품에 안길 겁니다. 그 믿음과 소망으로 힘을 얻고 또 얻으시기 바랍니다. 시온으로의 대로 천국 가는 길이 여러분 앞에 환히 열려 있다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꼭 잊지 마시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이어오는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죄인들은 아직도 눈이 완전히 뜨이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아 끊임없이 예수님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데도 얼마나 목이 곱고 마음이 딱딱한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삶을 발견하는 기쁨과 소망이 우리 삶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세상 현실만 바라보고 떡이 없고 물이 없고 애굽이 좋았고 애굽에서 고기 먹었던 때가 좋았다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의 얼굴빛을 구하며 우리보다 앞서가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천국 영광을 향해 기쁨으로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아들들의 삶으로 더욱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영혼의 햇빛 예수님 찬송가 6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주님이 이루어주신 천국으로의 대로가 활짝 열려있음을 바라보시며 또 힘을 얻고 또 얻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주님이 주시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